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을 어찌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던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왠지 라반 삼촌의 뭐 움직임에는 그렇게 약속을 지킬 만한 게 잘 안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늘 그 결혼을 야곱이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을 듣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기한이 찼다는 걸 보니까 7년이라는 세월을 꼼꼼하게 기다린 건 분명하죠. 그러나 결혼에 관한 얘기를 라반 삼촌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까 답답한 나머지 때가 됐는데 왜 아내로 주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꺼냈겠죠. 22절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결혼에 관한 얘기가 오고 가지 않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 그냥 식을 치르는 거죠. 얘기가 나와서 뭐 이제 진행이 된 거겠죠. 그래서 무슨 뭐 꼼꼼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겠다고 라반 삼촌이 특별히 뭐 후하게 뭘 이렇게 준비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사람 부르고 그냥 사무적으로 거의 절차적으로 결혼식을 치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라헬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레아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라반이 요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로 주었더라. 대개는 이제 그 결혼할 때 데리고 있던 시녀 하녀를 이제 지참금 격으로 되게 주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지참금을 주듯이 그렇게 종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25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같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보통 이제 뭐 이렇게 베일을 두르고 뭐 이제 깜깜할 때 아마 신방에 들어갔으니까 얼굴을 확인을 못했던지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되게 데이트를 오래 하다가 뭐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뭐 이렇게 접촉이나 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속는 게 속이는 게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라반이 레아 보고 들어가라 그런다고 레아가 왜 들어갔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부모의 명을 거역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부모가 얘기하면은 뭐 그게 사지로 가라고 하더라도 가고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입다가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릴 때도 딸이 슬퍼하는 시간을 갖고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그 당시에 뭐 분위기로 보면은 내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들어가라고 그랬으면은 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들어간 것이죠. 문제는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이 받았을 충격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니까 그냥 이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을 때 오는 막 이 분노가 느껴지는 그 그러니까 막 득달같이 삼촌한테 달려갔겠죠. 아침에.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런 거죠.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거에 7년간 동안 일해오지 않습니까? 섬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왜 어떻게 해서 나를 속였냐?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의 키워드죠.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근데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는 질문은 사실은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에게 물었던 질문이고 또 그때 느꼈을 분노라는 것이죠. 여기 야곱이 적극적으로 장자권을 빼앗거나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아버지 이삭의 충격이나 그 큰아들 에서의 분노를 얼마나 느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함으로 해서 보응한다. 이거는 인과응보적 생각이고 속이는 사람 을 속게 만들므로서 회복시켜 간다고 보는 게 신앙적 관점입니다. 네가 남을 그렇게 속였으니 너도 그렇게 당해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 인과응보적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뭐 나쁜 의도나 고약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약한 생각으로 그렇게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이는 사람의 이 속이는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속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길이 없는 것이죠. 제가 그때 뭐 한때 뭐 워낙 그렇게 건강관리를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오로지 술을 먹기 위해서 술에 이기기 위해서 그냥 뭐 2시간씩 3시간씩 뛰고 말이죠. 저는 자기 건강관리를 안 한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예. 뭐 지 건강 하나 주제야 못하는 주제에 뭐 남한테 뭘 저렇게 하나. 아니 특별히 목회자들이 자기 건강도 하나 돌보지 못하면서 누굴 먹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나.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그게 드디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뭐 달리 잘못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픈 자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고 아픈 자를 위로케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게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면 그 생명의 빚진 자의 길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헬무트 틸리케 같은 독일의 신학자들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니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다, 섭리의 일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는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왜 고난이 많냐?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이렇게 주어지냐?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삶의 폭을 넓히시는 방법이고 심지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병을 들게 해서 회복을 시킵니까?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해서 회복을 시킵니까? 이게 무슨 방법입니까? 라고 우리는 절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신앙의 첫 단추는 그렇게 안 하시죠. 처음에는 뭐 기도도 정말 하면은 모든 게 응답될 것 같고 그렇게 뭐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고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속에서 너도 당해봐야지가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끼친 사람의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지 않으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연민하거나 용서하거나 화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 뭐 대기만성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그릇을 빚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연달의 시간이죠. 뭐 자기를 하나, 아름다운 자기를 하나 굽더라도 얼마나 많은 손길을 거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거쳐서 하나의 작품이 형성됩니까? 우리가 뭐 조각가 얘기를 흔히 비유를 들지만 뭐 조각가 대리석을 그 깎을 때 돌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느닷없이 어디 뭐 산비탈에 잘 먹고 잘 살고 누워 있는데 그냥 끌려가 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끌로 정으로 때리고 파고 깎고, 돌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조각가가 생각하는 작품 혹은 걸작품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돌처럼 다루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뭐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어쩌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고통, 더 오랜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질 수가 있겠죠. 왜 삼촌 나를 속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7년간을 이렇게 허무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라반의 답변이에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 사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얘기를 했어야죠. 라헬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레아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그럼 결혼할 때까지 더 기다려라든지, 네가 레아하고 결혼하는데 뭔가 이 언지를 주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을 보아서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봐야죠. 어쩌면 7년 동안 뭐 레아를 결혼 보낼 수 있는 충분한 혼처가 나타나면 보내겠지만 안 되면 이놈이라도 붙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벌써 라반은 머릿속에 계산이 다 끝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뭐 투덜거릴 게 분명한데 그러면 뭐 또 라헬을 줘서 한 7년간 또 더 부려 먹어야지. 야곱이 일을 못했으면 쫓겨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붙들려 있는 게 일을 열심히 하고 죽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물가에서 봤지만은 양떼를 몰고 와서 낮잠이나 자고 뭐 농담이나 하고 시간 보내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야곱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수일처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라반으로서는 이제 더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단순히 사위로서 못 놓는 게 아니라 이거 일꾼으로서도 놓치면 큰일 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아를 먼저 보내. 야, 레아, 우리는 딸을 먼저, 둘째 딸을 먼저 주지 않는다. 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이게 뭐 순서대로 출가를 시켰지. 앞서서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어차피 뭐 이런 벌어진 거 7일 동안 신방을 채워라. 신방 채우는 게 7일간이니까 그걸 채우면 그러면 이제 라헬도 주겠다. 참 하여튼 이게 참 고단수죠.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결혼 풍습 아닙니까? 어떻게 이종 사촌끼리 말이죠. 그것도 둘씩이나 말이야.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야곱이 이렇게 라반한테 붙들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아, 뭐 돈 안 주고 이렇게 부려먹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14년 동안을 갔다가. 참. 하여튼 야곱은 그렇게 이제 고생이 뭐 계속됩니다. 28절부터 30절이에요.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참 이거 별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해가지고 7일 동안 신방 치르는 것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헬하고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 레아가 이게 얼마나 별로 마음에 안 들겠어요. 그리고 또 레아는 무슨 죄입니까? 아, 그 동생 자매지간인데, 그 참, 동생을 위해서 이런 희생양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참 라반도 대단하고 야곱도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녀를 또 하나씩 줘가지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시녀 둘한테도 또 애들이 또 태어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쨌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 내 자손이 그렇게 뭐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 당대 지켰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들 하나로 끝이 아닙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이삭 또 뭐 아들 둘로 끝나지 않았어요. 에서와 야곱도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 들어와서 지금 열두 아들이 되는 거고 그게 70명으로 불어나는 거고 그게 애굽 땅에 가서 200만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이게 민족이 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이게 우리는 도저히 뭐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만이 이해하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은 그 틈바구니에서 뭐 내가 시집을 잘못 갔네 내가 왜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뭐 왜 여기서 애를 낳아야 되나 이런 수많은 현실적 갈등과 고민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니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전부 하나의 그림으로 다 현존하는 그림으로 그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뭔지만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갑갑한 거고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살고 있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 고통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뭐 맨날 뭐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는 건데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의 응답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갈 것이며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걸 읽어가면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바뀌어야 하냐?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미덕이라고 하냐?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아는 사람 말이나 듣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게 없는데 다 아시는 분께서 이래라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이 되는 것이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배웠다는 사람, 좀 생각이 많은 사람, 좀 똑똑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뭐 과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 길게 보면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좀 안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제대로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뭘 제대로 알아요? 인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풀어놓은 문제들이 풀릴 게 뭐가 하나 있을까? 다 문제를 만든 거예요. 전기자동차가 문제 해결입니까? 아이고 보니까 더 시가가더만. 우리는 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봐야 하나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다 뭐 돈 벌어먹고 사는데 그냥 같이 장단 맞춰 사는 것이죠. 예. 이게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구 환경이라는 게. 그 여기 또 못 살겠다고 뭐 또 화성 간다는 사람 어디 간다는 사람 행성 간 이제 인종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또 말려 들어가겠죠. 어쨌건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정리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꼬인 걸 어떻게 풉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릴 때 우리가 뭐 실타래 엉키면 우리가 죽어도 못 풉니다. 그런데 어른들한테 주면 그래도 그걸 풀어내요. 또 애들이 무슨 재주로 실타래를 풉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성질나면 끊어버리잖아요. 그냥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이혼이요. 그렇게 사는 게 자살이래요. 그렇게 끊어버리겠다고. 끊깁니까 인생에? 하나도 안 끊기죠. 자, 이제 뭐 레아가 애가 줄줄줄줄 태어나는데 한번 봅시다. 31절의 시작. 여기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 이게 또 골치예요.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태를 열으셨대. 예? 라헬은 사랑받기 때문에 태를 닫아놨대요. 야, 그래서 이제 뭐 공평하신 하나님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뭐 나 그 사람 갖지 못한 건 내게 주셨네. 이게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 32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사랑하지 않는 남편하고 또 아들은 낳았어요. 근데 이름을 르벤 이런 게 아들이다. 보라. 이런 이름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제는 좀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그런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지도 않고 야곱이 지지도 않고 아들 이름들을 다 또 이게 레아가 짓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그것도 자식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야죠. 할아버지가 짓든지 이게 뭡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애를 낳았나? 두 번째 낳았습니다. 33절. 그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음에도 예.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몬이라. 이 르벤은 이제 라 보다라는 뜻하고 벤 아들이 합쳐진 이름이고 시몬은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좀 내 이 부르짖음을 좀 듣고 내 이 고통스러움을 좀 듣고 예. 들어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는 거죠.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지었대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위라 해서 셋째 아들을 낳고는 이제는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남편하고 나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매임, 묶임, 연합 이런 이름을 갖다 레위 연합이라 지었다. 이제 이러면 남편하고 이제 꼭 붙어서 서로 사랑하고 안 떨어질래나? 그래도 뭐 또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또 3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식 발음은 예후다예요. 예후다인데 이게 이제 뭐 야다라고 하는 찬송하다. 기뻐하다. 이제 이런 표현에서 나는데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찬송이 터졌겠어요? 내식 나와서 찬송했습니까? 이제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레아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아 참 뭐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애를 줄줄 낳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그때는 또 뭐 다 또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이 아내가 둘이면은 또 참 뭐 그 방에 들어가는 횟수까지 조절을 해서 가야 될 정도로 그 지방의 풍속이 다 엄격하니까 어쨌건 뭐 사랑하지 않지만 애는 줄줄 낳는데 그렇게 아들 하나 낳기를 원하는 라헬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고 레아는 위로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남편 사랑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사랑받는 게 낫습니까? 둘 다 받기지 원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눈 떠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받으면 인간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돼요. 인간은 다 부담이 싫은 겁니다. 책임지는 거 싫어요. 자기도 책임지기가 힘든데 누굴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굳게 믿으시고 어떤 인간한테도 사랑해달라고 목매달거나 구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다가오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건 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고난이 있고 레아에게는 레아의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라헬에게는 라헬의 고통이고 누구에게나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은 생명의 일부요. 고통은 생명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우리의 생명과 불가분의 생명 현상의 일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고난 또한 우리 신앙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고난의 깊이만큼 신앙의 깊이가 생길 것이고 고난의 총량만큼 신앙도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은 믿음 달라고 구하면 아마 더 큰 고난이 올 거예요. 각오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속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기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짧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아를 통해서 나를 찬송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듯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의지하다가 배신감, 실망감, 좌절감, 낙심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았을 뿐인데 모든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 찬송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찬송이 입술이 될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끔찍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헤어날 길 없는 고난같이 보일지라도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는 이제 고개 숙인 모든 고난받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